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도 괜찮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봉독 시작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하셨고 또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 이것은 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을 얻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에는 양들은 생명이 없다. 예,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하는 사람들은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것을 가장 저변에 깔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나 교육이나 뭐이 도덕적 사실들이라도 다 사람이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사람이 말이지 도덕적으로 악해지니까 선한 사람 되도록 그래서 수신제거하고 도야하고 수양하고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이 되도록 한다 하는 얘기가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교육이나 도덕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아버지가 우리 교회 안에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미국에 어떤 교회에 가서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부흥사경회라고 해야 맞은지 사경부흥회라고 해야 맞은지 하는데요. 그분이 열심히 출석을 했어요. 1시간도 안 빠지고 잘 출석을 했어요.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에서 파틀락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은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겠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부터 잘 아는 사람이니까 갔거든요. 이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상을 물리더니 말이죠. 이분이 무릎을 딱 꿇고요.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심각하게 무릎을 딱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고백식이나요? 뭐할 얘기 있으면 그냥 하세요. 아닙니다. 내가 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고백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어요? 한 시간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거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아버지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얼굴 생각해서 교회 갑니다. 그러나 난 예수를 안 믿습니다. 고백할 만하죠? 정말 고백합니다 한 소리를 할 만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한 주일 동안 목사님 강의를 들었더니, 예수도 믿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참 고마운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와이프한테 예수 믿지 말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이라, 금요일 날 저녁이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아침에 자기 식구들 다 앉혀놓고, 이제 나도 예수 믿기로 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예수 잘 믿기로 했다. 우리 같이 예수 잘 믿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예수를 안 믿기로 했느냐?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불교 강의를 들었는데, 불교, 학교에서 불교 강의를 들었는데, 야, 들어보니까 그 불교 경전 강의하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아주 팍 빠져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자기는 말이지 재림 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재림 교인 가정에서 삼육 교육 쭉 받으면서 자라면서 성경밖에 몰랐는데, 이거 이 불교 강의 불경 강의를 다 들어보니 아유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더래.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딱 비교해 보니까 성경은 경전축에 들지도 못하겠더래요. 그러면서 만약에 성경을 경전이라고 하면 성경은 경전 중에 제일 저급 경전이에요. 제일 저급. 하치 경전이에요. 하치. 하치 경전이었다 이거예요. 우리 불경들 안 읽어보셨죠? 불경 읽어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불교의 경전에는 아마 사람들을 그렇게 매료시키는 그런 뭐가 있는가 봐요. 철학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철학적 시각이나 도덕론적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성경 참 우스운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 불교 경전 같은 데는 아주 고상한 철학들이 속속들이 배겨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서는 홀딱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저하고 이 교제가 아주 잦았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 이거는 무슨 얘기냐, 저것은 무슨 얘기냐, 그렇게 이제 전화로 많이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만났어요, 또. 나는 서부에 살고, 그는 동부에 사니까 전화로밖에 못 만나다가 좀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성경을 도덕적으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투성이야. 그래서 이건 도대체 말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경전으로 다룬다고 치니까 이거는 경전축에도 못 들어간다. 그죠? 그랬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서 그 생명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때까지 풀리지도 않고 막혀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풀리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은요, 경전이 아니고요,
아멘.
이 성경의 생명입니다. 예? 얼마나 독실한 재림신도가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곳에서 생명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의 그냥 종교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안목으로 보면서 혹시 불교 경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성경은 경전 축에 못 들어가는 책이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제가 이 논어를 쭉 읽었는데요. 그 논어가 이 고상하기 짝이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반야바라 밀다심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흔히 이제 반야심경이라고 말하죠. 그게 그쭉 읽어봤는데요. 얼마나 고상한 말들, 정말 이 철학적인 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 속에서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 롯과 딸들의 사건이라든지 다말 사건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그뭐이 다말 얘기든지 롯과 그 딸들의 얘기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면은 야, 도대체 성경에 이런 얘기를 왜 써놨나? 그왜 써놨는지 혹 이유를 아세요? 네. 그런 거왜 써놓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비유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그러죠. 비유장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러므로 천국에 아들 된 서기관마다 하는 그거, 예? 창고에 들어가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사람과 같다는 그것까지 하면 8개예요. 그 앞에 비유가 7가지가 있는데 보통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고 비유가 7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고에 들어가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결론적인 이야기거든요. 7개인데요. 그 중에 제일 처음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를 세해서 네 가지 바디 얘기거든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뭔가 하면요. 천국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시작. 씨를 뿌리는 거. 인자가 와서 씨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은 가라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뭐가 났어요? 가라지가 났어요. 아,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으니까 하니까 언제까지 그냥 두라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끝에 이와 같이 농부가 가라지를 갈아내는 것처럼 세상 끝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가라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비유가 가라지 비유인데. 처음에 이제 씨들을 뿌려서 천국이 시작하니까 누가 와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국 사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룩 비유죠. 가루서말 속에는 누룩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배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값진 진주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 자체로서 하나하나씩 의미가 있지만은, 동시에 이것은 천국의 시작과 발전과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씨를 뿌리고, 마지막에 그물 비유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심판에 대한 얘기라서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지고 어떻게 결론 지어진다는 것이 그 일곱 개의 비유가 그렇게 진행성이 있는데 가라지 비유 말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실물 교훈에 보면은 이 마귀가 교회에다가 가라지 뿌린다 하는 것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폭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완전한 사람을 이 땅에 뿌렸습니다. 그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뭘 뿌렸어요? 가라지 뿌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데요.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해 가지고 이제 구원의 복음이 진행되어 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의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뿌려진 가라지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 집에서 나왔어요. 이제 이런 얘기 쭉 하면은 뭐 시간이 너무 가는데요. 아이, 그 다음에 이제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타고 왔는데 그 노아 집에 또 마귀가 가라지 뿌렸잖아요. 누구지요? 함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아니, 노아가 술 마시고 벌거벗고 누웠겨러니? 함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벌거벗고 누운 것좀 봤기로니? 아니, 그걸 성경에 뭐 하려고 써요? 안 쓰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걸쓴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 가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방해한 사실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내려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 형님이 누구예요? 하란이에요, 하란. 데라가 세 아들 낳았잖아요? 아들은 맏아들이 하란이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고 막내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홀하고, 하란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는 60세예요. 이 하란은 데라가 70세에 낳았고, 아브라함은 13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홀은 하란에서 하란이 아니고 우르에서 나오기 전에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란이 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딸들이 나고 그 다음에 나홀이 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난것 같아요. 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 하면은요, 나홀의 아내가 자기 형님의 딸이거든요. 하란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가 그렇다고 이제 볼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롯도 하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삼촌하고 이 롯하고 나이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물론 롯이 좀 나이가 몇살 적었겠지만은 비슷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지요. 그러니까 자랄 때이 막내 삼촌하고 잘 자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쭉 생활하면서 둘이 생활을 재미있게 했을 거예요.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같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이 점점 부자가 되고 말입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하니까 결국 갈라서면서 롯이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뭐가 나온 거예요? 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롯의 두딸 사건을 기록해놓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생겼잖아요.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끈끈이 방해하잖아요. 성경에 뭐지 일일이 얘기하면 시간 모자라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이유가 이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서 천국의 아들들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단이 어떻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이유를 모르고 보면은 그 이상한 소리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하는 것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을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쭉 대조해 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도덕적 안목을 가지고 읽어 가보면은, 아, 이 성경에 말이지, 뭐 이런 얘기 다 기록해 놨나?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생명과 구원, 이 사망과 멸망,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주제를 이해하게 되면은, 아, 그것들이 왜 기록되는지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아, 이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개인에게는 개인으로, 민족에게는 민족으로, 국가에는 국가로, 그렇게 사단이 탁 맞짱 뜨면서 이 가라지 뿌리는 것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은 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되어버린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이 환자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해 주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생명이라도 말입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우리가 잘 못하는지 몰라요. 육신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우리가 잘 못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이제 입은 해가 있는 사람들을 다그 연약하여진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는 그 일은 하실 수 있고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언어와 손길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풍성케 하는 능력의 손길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요, 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된 우리들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호흡이 끊어진 사람, 이 몸의 호흡이 끊어진 사람한테 나사로를 살리듯이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못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예수 없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우리도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면 이것도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이 많은 이 환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몸에 질병이 낫도록 하는 그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입원을 했다 할지라도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에 의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나타내는 성질. 요즘에 누구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앉아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 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어떻게 그래?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그참 태생이라는 말참 좋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나타내는 생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토끼 보고 원숭이처럼 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마혜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 마혜송 씨 아는 사람 있나요?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화 작가였어요. 마혜송. 혹 기억납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화 작가들, 마혜송, 강소천, 이런 사람들 다그 동화, 동요 작가들인데, 이 마혜송 씨 동화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토끼 삼형제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썼, 장편 동화를 썼거든요. 그 동화 내용 이야기 다 하려면 시간이 없고요. 이 사람이 그 이야기가 뭔가니, 원숭이가 토끼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 보고 원숭이 되라고 가르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말입니다. 토끼 앞에 면도 다 해가 빨간 칠하고, 원숭이 얼굴처럼 해, 면도질 다 하고 빨간 칠하고, 그 다음에 토끼 궁디털 다 깎고 빨간 칠하고, 이 토끼 꼬리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숭이 꼬리처럼 긴 꼬리 만들어가 달고, 그 다음에 또 귀는 기니까 어떻게 하고? 다 잘라가지고서 원숭이 귀만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끼들한테 원숭이 훈련을 시키는데, 나무에 올라가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원숭이 나무 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토끼가 원숭이 되겠습니까? 그 양반이 그 이야기를 언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썼는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쓴 것은, 일본이 한국 점령해 놔놓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해서 적어놓은 그런 얘기예요. 이 토끼는 토끼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살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그 생명의 성질이 뭐냐 이겁니다. 그 생명의 성질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 생명의 성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의 성질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태, 태생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사랑.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정말 이 역사의 종말에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소유를 했으면은 그것이 생태로 태생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더욱 풍성하게 될수 있도록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해 주시겠다. 그 생명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무엇이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빛과 소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뭐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 절서 읽어놓고 우리 교인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뭐예요? 뭐 해라? 착한 행실을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을 해라. 예.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무엇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착한 행실해야 된다고 말이지. 뭐가 변해야 돼? 풍성이 변해야 돼. 거룩하여져야 돼. 아니,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잘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개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개예요? 지금 이, 내 귀가 멍멍해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들리는데.
예, 네,
성령의 열매 몇 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홉 개? 한 개? 네. 보통 물으면 아홉 개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개입니다. 그러면 그 아홉 개는 뭐예요? 예희, 화, 인, 자, 량, 충, 온, 절. 그 아홉 개는 뭐예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의 맛입니다. 한 성령의 열매 안에 아홉 가지 맛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여러분들 저 오렌지를 먹으면은 몇 가지 맛이 있어요?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시원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네. 새콤한 거나 신맛이나 뭐 비슷하죠. 예. 네. 예, 그런데 그게 무슨 맛이죠? 오렌지 맛이에요. 그러니까 애희, 화인, 자량, 충원, 절이 무슨 맛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맛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명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에는요, 이 아홉 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개를 걸어놓고 내가 사랑 열매를 맺어야지. 아, 이제 사랑 열매를 맺으면 내가 희락 열매를 맺어야지. 아, 이제는 화평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하면 맺어질 수 있을까요? 맺어질 수 있을 거예요. 맺힐 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수신제가입니다. 그게 바로 도덕적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도덕적 열매나 뭐 성령의 열매나 별로 달라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노력해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그것이 한꺼번에 애희, 화인, 자량, 충원절이 맛으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거기에는 애희, 화인, 자량, 충원절 아홉 가지만 있지만은 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을 때 그 착한 행실은 에베소 5장 9절에 의하니까 바로 뭐예요?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착한 행실은 뭐예요? 빛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빛은 못 됐는데 자기가 빛이 아닌데 착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토끼가 원숭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면 이 생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 빛이라.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태초에 아담에게 빛을 옷 입혀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으로 옷 입혀지고 그것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예. 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고도 풍성하게 얻도록 오신,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굴복하면, 이러한 풍성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로 보이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이 말하는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른 거 하면은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장인데요. 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해요. 내게 있는 거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그보다 더큰 사랑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읽어보니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그럼 이 사랑이 뭘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사랑,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한게다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걸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 하는 것이 목적이 없으면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고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도덕적으로는 살신 성인했다 하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볼 때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냥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은 것일 수는 있겠지만은 생명을 얻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우리들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긴 예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곳에서 봉사하시는 동안에 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내 생명도 더욱 풍성해져가는 그런 경험으로 이 에덴 요양병원 전체에 생명력이 넘치는 사랑이 풍성하게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잡힌 능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었사온즉 우리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 생명의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서로 살려주려는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환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사명적 열망을 가지고 생명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서 이와 같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